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시아 왕의 치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16세가 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또 20세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26세가 되던 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요. 열왕기서는 이 요시아가 율법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돼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22장 20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호와김이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던져 버리는 일을 저질렀죠.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은혜가 있고 또 없고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요시아입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된 이 요시아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 왕이 또 어떻게 이 개혁을 단행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는 도중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죠.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멸하겠다 또는 흩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회개해도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믿음이 있는 왕 또 믿음이 없는 왕이 번갈아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회복되는 속도보다도 타락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유다가 심각하게 병들었는데요. 당시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 요시아가 21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5장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한 직후 또는 단행하기 전 좀 단행하고 나서 좀 지난 후 뭐 이 정도쯤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시대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는 와중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은 잠시 뭐 주목했을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절대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할 리가 없어. 그러나 때로는 이 요시아 시대와 같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조국의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벌써 그런 시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에 동참을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을 만큼 병들어 있는 그런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개혁에도 동참하지만 개혁에도 동참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교회가 흥황하게 되든지 교회가 망하게 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요시아가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은 히스기야 때 단행했던 개혁이 무색할 만큼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제거했던 우상들이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다 복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몰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왕들이 세웠던 그런 우상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여전히 타락해 있었던 것이고 또 잠시 히스기야 때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이전보다 또 더 심각하게 타락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런 모습들, 이런 시대 상황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있는 이 예루살렘 모습이 어쩌면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또 연약한 개개인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상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모두 복원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무섭게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복원이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병이 들기도 합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병이 듭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겸비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포장을 하는 거죠. 돈을 쫓아가면서도 그 돈을 버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타락이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해 간다니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우리의 신앙의 경험 안에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이토록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입시와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혀 진지하지도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비관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와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더 올바르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요시아는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우상들을 제거하고 뭐 해골을 가져놓았다. 무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해골 또는 무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들로 취급되던 것들입니다. 해골이 있고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해골을 우상의 제단 위에 두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을 한 것이죠. 누구도 그 우상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개혁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아를 통한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죠. 요시아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언이었나?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 남유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 그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여도 그 중에서도 말씀에 매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제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개혁을 단행하는 그 개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남유다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점점점 더 타락해 가는 시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마음속 우상들이 복원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 어쩌면은 이 조국의 교회도요, 유럽의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이 세상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항을 하고 그들을 힘으로 윽박질러서 절대로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면은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실패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의 멸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도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언급을 하면은 세상 법으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또 그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서 이 시대의 개혁을 이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